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이만큼 강하게 하시고 또 의심이 많은 자에게 이만큼의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사온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날에 살아온 것보다 앞에 해가 짧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우리를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크게 될 것인지 적게 될 것인지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은 누구든지 5시 반은 혹 집에 있든 여행 중에 있든 간에 꼭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 이국 땅에 가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같이 우리 또한 어디서든지 새벽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기도하면서 깨닫는 대로,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은 대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사나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질과 함께 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도 듣고 때로는 욕도 당하고 또 존경도 받고 멸시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다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미래는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소서. 방송을 통해 같은 시간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듣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도하시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은혜 안에 새로워지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사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살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절박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주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쓰여지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고난을 마음에 두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게 하시며 주의 평화가 정착되기도 하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참하고 서로 도우면서 밝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회만 있으면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이 땅을 바로잡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육군들로 그러한 밑거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 마음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 북녘땅의 은총을 도와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소중한 일을 여러 가지 맡겨주소서하오니 지난날에도 감당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잘 감당케 하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고아 500명을 양육하는 모든 일이 주 은혜 안에서 잘 지속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유종의 미를 거두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큰 역사가 있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주의 사람들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안에서 모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은혜 안에 잘 진행됨으로써 이로써 온 교회가 크게 같은 은혜를 얻을 수,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37절로부터 22장 1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 지금 다같이 37절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들의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피고 사천 가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왜 가로되 나는 성이라 소읍이 아닌 갈릴리아 다소에서 시민이니 정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저희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한 후에 기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라되 부자나더라 지금 내 앞에서 변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 이어 가라되 나는 히브리 유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문이엘와에서 너희 율법이 엄하고 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들에게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격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를까지 하고 남녀를 절박하여 옥에 넘겨오는 이는 내 아랫사람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다메섹의 중재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절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곳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서 들려 비치며 내가 방을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방하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유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라되 주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령이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라 너주리라. 나는 그 빛의 광채에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을 끌어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어제 아침에서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길로 로마로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것, 또 가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로마로 인도합니다. 그래도 로마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3년 후에 가게 되고 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갔습니다. 또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로마에 구경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크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신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의 고관들 속에 깊이 복음이 스며들어가고 마침내 이 일이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9%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전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건 왜 가능했느냐 하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족, 귀족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왕족과 귀족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신위대 사람들을 하나씩 만날 것이에요. 이것이 겨자씨와 같이 뿌려져서 점점 싹이 나고 확장되어서 대로마 제국을 이렇게 아주 개혁시키고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 목적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방법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모순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하나의 죄수로, 소동죄로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죄로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고소하는 제목은 이것은 반율법적이요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전에 군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만일에 어떤 짐승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만일에 이방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곳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것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한 교회의 그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지금 체포되는 제목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이방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다는 그런 거로 성전을 더럽혔다. 그게 제목입니다. 또 그리고 각 지방에 다니면서 율법을 회방하고 모세를 배반했다. 이런 건데요. 그러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또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와 모순과 부조리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이 이대로 사건이 되어서 바울은 죽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목이 얼마나 의의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는 그렇게 죽습니다. 의미로서는 만백성을 위해야 죽었었지만 현상으로 볼 때는 소란죄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인계받아서 백성 앞에서 변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 지금 여기 천부장이 이 소란을 듣고 4천 명을 데리고 아, 그 이제 그 저 갔다 그런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 옛날에 애굽 사람이 아, 4천 명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거든요. 조세포스의 말에 의하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이 잡으러 갔다가 못 찼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광야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반로마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나타난 줄 알고 이렇게 더 소란을 뜬 겁니다. 그래서 체포해 놓고 보니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되고 기회를 얻어서 자기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참 억울하게 있을 수 없는 일에 체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먼저 담대했고 그 옛날 시대 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명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미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복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순간마다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든지 살게 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도리,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해야 할 사명만 이 시간에 다 하는 겁니다. 유명한 헥 백스터의 말처럼 His part and our part입니다. 내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이 내 역사도 받으시옵소서. 내 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는 그런 담담한 자세입니다. 항상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거듭거듭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현상도 현재 상황도 그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 부분을 내가 합니다. 남은 부분은 당신이 해주세요. 그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천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잘 본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그 자기의 소중한 경험, 그것을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어떤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설교를 늘 하는데, 아니, 교인들은 자꾸 새로운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새 말을 합니까? 아,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 어떤 말씀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다른데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른 장소에서 말씀한 것 같아요. 하도 바울은 아마 다메섹 도상의 경험은 가는 곳마다 말했을 끼야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을 것 같아. 안 그런가? 같은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요. 이게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 당신들은 같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와 당신과 다릅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점이 중요해요. 대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요. 나와 당신은 같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지금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 당신들처럼 살았고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노라. 당신들이 나 죽이려는 거랑 마찬가지라요. 똑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예? 당신과 나는 똑같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 사람이요, 같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요, 같은 히브리 전통에 살았고 또 내가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똑같은 당신들의 지금 상태와 옛날에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똑같은 사람, 지금도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사건이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당신과 당신들과 나는 똑같습니다. 동질이며.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면 나와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부인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가 노방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났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넋을 잃고 복음을 들었어요. 어느 사이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복음이 마음에 확 담았어요. 그 얼굴이 달라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들어오면서 남편에게 예, 설명을 했어요. 저 숨이 차게. 그게 무슨 앞뒤가 있겠어요? 이러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고 한참 전도를 하니까 부인,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실성을 했나? 어떻게 미쳐도 이상하게 미쳤구만. 그리고 남편이 빈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아주 명담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처럼 미쳤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요. 당신도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나와 같아졌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면 나처럼 된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와운데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룬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한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 자신과를 아이덴티파이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정쯤 되어 그런 말까지 해요. 그 시간과 장소, 그 당시 있었던 일을 다시 낱낱이 설명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면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당신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논리적인 거나 철학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험을 말하고 있고 체험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할 뿐이요.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에요. 납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가끔 이 사실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은 때가 좀 있지만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냉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해서 저들이 결혼하겠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대해요. 그런 일이 종종 많아서 또 나보고 재판해달라고 와요. 난들 어떡하겠어요. 그래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사실을 말하면 저들끼리 이미 결혼식 했더라고요. 이미 물 건너 갔는데 이걸 붙들고 뭐 결혼식을 안 해주느니 해주느니 이거 참 저런 답답한 긴. 아 정말 그런 우리 교인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이 안 통해요. 그냥 한 대 줘박았으면 딱 좋겠더라고. 왜 정신 좀 차려 이 사람들아. 이미 끝났어. 왜 그걸 몰라. 이미 끝났는데 이대로 나가면 이제 열 달 후에는 당신 할아버지 돼. 알았나? 아, 이걸 왜 몰라 이걸. 엄연히 지금 진행 중인데 사건이 사건인데 사건을 인정해야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당신 마음대로. 이미 사건은 여기 있잖아요. 사실이 있잖아요. 엄연한 사실을 놓고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만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걸 놓고서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말죠. 나 그저 흙 넣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손톱에 장을 지진다. 지기는 뭘 지세요. 어느 사람 성을 간다는 성을 무슨 성. 그러니까 요새는 또 성도 가기 쉽다 뜨다까지가 그런 것도 아니 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건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만 말할 뿐이요. 나는 예수를 만났어. 이 사건은 사실이요. 그런 거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사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사실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 의도, 내 지식, 내 배운 바, 내 학문, 그게 아니고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요. 단 예수를 만남으로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게요.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은 내가 열심히 내는 것 같은 내가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아멘.